이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게 됩니다. 3장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 그러니까 그린입니다. 그린. 한 그린을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26절까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또한 번의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2장에는 3천 명이었고 그리고 4장에는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초대교회 공동체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성장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1절 말씀해 보시면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것은 오후 한 3시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후 3시쯤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한 그린을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그 시간에 소위 이렇게 출근을 시켰겠습니까? 이제 그 시간에 성전 문이 있으면 이제 기도 시간이었으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걸을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거기에 구걸할 수 있도록 메고 왔습니다. 이제 3절 말씀에 그가 그리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4절 말씀에 그 그린을 주목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봐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5절 말씀에 그 그린이 이렇게 또 그런 말 하시니까 좀더 많은 도움을 줄까 싶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6절 말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제 그 그린의 오른손을 잡아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이 걷지 못했던 분이 이렇게 마치 점프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걷고 또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주위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걷지 못했던 그린이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10절 말씀,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그들이 놀라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혹시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저도 참이 말씀,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이 말씀을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저희들 어릴 때그 복음성가도 있었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런 복음성가도 있고. 저도 참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그 대학교 아마 한 3학년 때쯤 된것 같아요. 3학년 때쯤. 그때 이제 잠초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방황을 하다가 선배들의 그 도움을 통해 가지고 아, 하나님 안에 또 그분의 말씀 안에 참 내가 찾고 있는 그런 참된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고, 제가 참 말씀을 이렇게 알고 싶어서 묵상을 많이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번 제 기억에는 그 도서관에 한번 있었는데, 도서관에 있다가 아마 저녁 때쯤이었죠. 이렇게 공부하다가 조금 피곤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성경책을 꺼내어서 쭉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갔습니다. 읽어가다가 제가 이제 이 본문에 이제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잘 아는 본문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읽고, 그리고 이제 상상을 해봤죠. 기도하면서, 야, 이 그림 참 불쌍하다. 우리 나중에 사장에 보면 나이가 한 40세 가량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수명에 비교한다면, 고려한다면 중년이죠. 중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걷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구걸만 했으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갈때 구걸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이제 묵상도 하고 이런 그림도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참뭐 어떻게 보면 그 은혜죠, 은혜. 참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한참 이 장면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그림, 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그림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성전 앞에서, 미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이 그림, 그 그림의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저의 얼굴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저의 얼굴로. 뭐 지금도 약간 그림 같이 생겼지만 이제 갑자기 그림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 그림이 된 저가 성전에서 이 사람들에게 구걸을 막 하고 있었어요. 구걸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가 돌아보면 제 평생에 제일 경건했을 때였거든요. 성경도 제일 많이 묵상을 했고, 어쩌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했던 열망이 아마 제 삶에 있어서 가장 뜨거웠고, 그리고 이제 후배들도 많이 가르쳤고 말씀도 많이 묵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조금이라도 좀 바로 잡아보자 이런 열정으로 충만했을 텐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의 모습이 너 지금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걸하고 있다, 이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을 한번 그 하나님이 주신 그림, 깨달음을 갖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참그 장면이 점점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죠. 나 지금 무엇하고 있나? 나 열심히 성경 공부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후배들 가르쳤는데, 그리고 또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도 요직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었는데, 나 지금 무엇하고 있었나? 나는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 교회에서 구걸하고 있구나, 구걸.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제가 뭘 구걸했습니까? 제가 뭘?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너는 은과 금은 구걸하지 않지만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구걸하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어떤 주님의 주신 마음, 너참 사람들에게 나좀 인정해 달라고 지금 구걸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저 사실 열심히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는 거죠.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 앞으로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마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저의 그 모습 중에 아마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청년의 시절에 너 교회에서 구걸하고 있구나, 구걸.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야, 이 그림처럼 너 이제 사람들에게 너좀 알아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네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이것은 저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나 걷고 뛰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너의 입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때 감격이 너무 선명해서 제가 내수원교회 대학부에 한번 글을 한번 썼어요. 그 장면을 갖고 칼럼을 한번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은 달라졌을까? 지금은 다를까? 성도님 어떠신 것 같습니까? 과연 지금은 다를까? 어떻게 보면 뭐 달라진 부분도 있고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비슷한 게참 많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섬기면서 그럴 수 있죠. 성도님들, 저를 좀 알아주십시오. 제가 괜찮은 목사라는 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노력하고 있다는 거, 선하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집사람한테도 좀 잘해주면서 좀 알아줘라.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지 않냐?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냐? 어쩌면 구걸할 수 있어. 그리고 애들 보고도 구걸할 수 있지. 야, 이런 아빠 잘 없잖아. 좀 알아줘야지. 구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구걸하고 있는 거죠. 저좀 알아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구걸하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계시면서, 목사님, 저 알아주셔야 됩니다.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 특별히 이제 뺀질이과에 속하신 분들, 그분들도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 무슨 메시지를 보내냐? 목사님, 저는 경건의 모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뺀질이로 보이는 것 같지만, 저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진지함과 거룩함과 또 뭔가 내용이 있습니다. 저 내용성 있는 사람이니까 저 겉모습 보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알거다 합니다. 저 옛날에 해볼 거다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우리가 구걸하면 안될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걷고 뛰면서 누구를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일어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하는가 하면, 한번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런 설교를 한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왜 놀라냐?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했어.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베드로와 요한,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러면서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주목하지 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를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고 하면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를 걷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교회를 쭉 섬기면서 뭐 병이 나았다, 아니면 뭔가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참 이렇게 그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쩌면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을 잘못했어요. 해석을.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던지는 도전이 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분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가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쓰임받고 나면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본인도 주위 사람들도 그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도록 자꾸만 부추기고 만드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자기 자신을 향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후반부,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죽음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결의했는데, 결심했는데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그리고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했다. 그래서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 다음 16절 말씀, 지금까지 이야기에 이제 요약을 합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을 성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도님들, 어떻게 이 사람이 낫게 됐습니까? 그것은 베드로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성경적인 표적과 기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인물을 주목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목적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7절 18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범했는데, 그런데 나도 안다. 너희가 무지해서 했다. 너희가 몰라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무지해서 범한 이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18절,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한 가운데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이것이 사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 베드로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2장 설교에서 그가 도전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누구한테 돌이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인하고 죽였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세 가지가 주어질 것이다. 첫 번째는 죄 없이 함을 받을 거다. 너희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질 거라는 겁니다. 깨끗이 지워질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너희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간에 깨끗이 씻겨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같이 하면, 19절 후반부,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건 리프레시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리프레시, 그냥 새롭게 되는 거죠. 생명력을 회복하는, 원기를 회복하는 역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죽은 것 같았던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너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것은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언제 오시느냐? 만물을 회복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오시느냐? 그분은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영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14절,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한 번 더 정리해 줍니다. 22절,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세가 그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가르침을 주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모세가 예언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사무엘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세우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이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중반부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면서 봐라, 여기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의 씨. 이것은 단수라는 거죠. 단수. 바로 이 세상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한 사람의 씨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 씨를 세우셔서 복을 주시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보내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보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예언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십니다. 이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바로 그 씨,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저희들이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좀 어떤 특징이 느껴지시나요? 베드로의 설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지 않고 베드로가 설교했으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들에게 청년들한테 야, 이 베드로의 설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같으면 끝내준대.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애들이 또 뭐 심오한 걸 깨달았나. 뭐가 끝내주냐? 이 설교 3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끝내주는, 이거는 뭐 3분 하면 끝나는 설교니까 목사님 좋을 틈도 없이 바로 끝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전문이 아니고 요약된 내용이겠죠. 성도님 물론 짧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고 싶을까요?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설교해도 주무시는 분도 많고 뭐 다 이런 분도 많은데 그럴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냥 걷지 못한 사람도 한 사람씩만 일으키면 5천 명씩 돌아오는데 설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 일으키고 나면은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으면 설교할 맛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설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한 사람씩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살리면 되는데. 성도님들, 이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있었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님 중심적이고 성경이 중심이 된 설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서 모범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두 가지죠. 이 설교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지만 왜 우리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분 죽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어. 우리는 그것을 봤어. 그리고 네가 몰라서 한 거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분에게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죄 씻음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원기를 불어넣어 주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야.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목소리만 들으면 구원의 길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바로 그 다윗의 후손.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을 너의 씨가 복되게 할 거라 그랬는데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 성도님들 여기에 예화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감동적인 감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설교의 중심이었어요. 중심.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설교에 점점 누가 빠져가느냐? 예수님이 빠져갑니다. 그리고 그 설교 속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적하고 감동적인 인간의 이야기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과거 이제 중세 교회가 고대 교회가 돈이 많아졌어요. 그때 한 교황이 유명한 교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베드로 요한처럼 궁핍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베드로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교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맞습니다. 여러분은 은과 금이 없다 이런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들 속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도 내 영혼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배가 되고 있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의 소망은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또 한 번의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성전 앞에서 우리가 구걸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로잡아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영혼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저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제 잘못이겠죠. 너무 점잖아졌습니다. 너무 점잖아졌어요.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는 그 영혼의 어떤 이 폭발적인 그런 찬양, 폭발적인 그 감격, 그 감격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사라져 내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 걷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도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은과 금이 저에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보배를 우리 가정 속에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내일교회 자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높이는 잘못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마다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 없이 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원기를 공급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선지자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제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감격과 함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그리고 구원,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들을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